누가복음 13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 사역 세 번째. 모든 타락한 사람의 영적 상태. 5장 1절부터 6장 11절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사례들의 기록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례들을 단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사실상 단수의 사람을 묘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고기잡이에 관한 기적을 행하신 후 베드로는 그분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즉시 우리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씻으심, 즉 오염된 사람을 씻으시는 사례를 봅니다. 베드로는 일에 빠져 바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일에 빠지고 오염된 것에 더하여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있고 멸시받으며 잘못된 규정들에 매여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장 11절의 사례들은 모든 타락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씻음이 필요한 문둥병자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중풍병자들로서 하나님을 조차 어떤 일을 하거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해방될 때 그는 즉시 그가 죄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으로 바쁠 때에는 자신을 매우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업에서 해방받아 주님을 조칠 때 그들은 그들이 죄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아가 씻음받은 후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관하여 마비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후 그들은 그들이 세리로서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취급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어떤 규정들에 매여 있고 만족과 자유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풀려나고 문둥병에서 씻음받고 중풍병을 고침받은 후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밖으로 우리를 덮는 새 옷으로 안으로 우리를 채우는 새 포도주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뒤이어 우리는 묵는 규정들에서 해방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 구주께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5장 1절부터 6장 11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례들을 따로따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모든 사례들을 한 사람의 여러 방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들은 모든 타락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묘사입니다. 오염된 사람을 씻으심,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을 계시하심. 이 각각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과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봅니다. 문둥병자를 씻으시는 사례를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은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사례에서 주님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그 문둥병자를 동정하셨음을 봅니다. 구약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오, 부정하오 라고 외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 환자는 완전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의 손을 내밀어 이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을 계시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심.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문둥병자를 씻으심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동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을 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심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인간적인 미덕들로 충만하셨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사람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들은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합니다. 성경의 예들에 의하면 문둥병은 반역과 불순종에서 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위를 거스른 반역으로 인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그의 순종으로 인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을 그들의 반역에서 구하여 문둥병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온몸이 문둥병으로 가득한 자를 만지셨습니다. 어떠한 자비와 동정입니까? 그분이 한 번 손대심으로 즉시 문둥병이 그를 떠났습니다. 문둥병자는 전형적인 죄인을 묘사합니다. 문둥병은 가장 오염이 잘 되고 손상이 심한 병으로 그 희생자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는 것은 죄인들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깨끗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는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질병의 불결하고 오염성 있는 본성 때문에 죄로부터 씻음받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심.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례에서 우리는 또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주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다. 5장 20절에서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의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권위를 행사하여 그 중풍병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신성한 능력을 행하여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인 동정을 베푸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도 주님의 인간적인 미덕이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사람 구주는 바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밖으로는 사람의 모양과 형태로 계셨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구주이자 하나님 구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들을 구할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할 권위도 가지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중풍병자들의 죄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분이 인자이심을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분 안에서 사람들은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멸시받는 자를 부르심. 멸시받는 세리 마태 5장 27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레위 또는 마태라 이름하는 멸시받는 세리를 부르시는 사례를 봅니다. 27절은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는 곳으로 마태는 거기에서 로마인들을 위해 세금들을 모았습니다. 마태는 세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으며 빈축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구주께 부르심을 받아 뒤에 열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고 지명받았습니다. 이 어떤 긍휼입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은 마태에 관하여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좇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나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는 말씀으로든 모습으로든 마태로 하여금 그분을 좇게 하는 어떤 끄는 힘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세리들이 로마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세금을 모으고 있었으므로 유대 사람들이 세리들을 경멸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하였고 극도로 경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는 이 세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부르심에는 아무 기적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에는 기적을 사용하여 그의 직업으로부터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마태에게 오신 선하신 뜻은 크신 긍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문둥병자 이상으로 나쁘게 여겨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실 때 마태는 놀랐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마태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분이 내게로 오시는가? 나는 세리요 멸시받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관심하려 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셔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서 우리는 그분의 높은 수준의 인간적인 미덕을 봅니다. 아마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세리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다. 나는 그를 거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접촉하고 그를 부르겠다. 나는 일에 빠진 사람들을 부를 뿐 아니라 멸시받는 자들도 부르리라. 사람 구주의 긍휼. 누가복음 5장 29절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즉시 마태는 그분께 경의를 표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쓰인 돈은 아마 마태가 부당하게 모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집에서 주 예수님을 위해 벌인 큰 잔치가 정당하지 않은 돈으로 된 것이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왜 이 잔치에 참석하는가? 그는 마태가 잔치를 위해 지불하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는가? 마태는 우리에게 돈을 강탈하여 이제 잔치하는 데 쓰고 있다. 이 잔치는 정당하지 못하다. 주 예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긍휼이 넘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는 멸시받는 자들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셨고 그분의 긍휼은 마태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 잔치를 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틀림없이 즐거워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의 큰 무리를 주 예수님과 함께 먹도록 초대한 것은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시는 그분의 반응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을 봅니다. 의사가 필요함. 5장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라야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음을 봅니다. 심판관의 심판은 공의를 따른 것인 반면 의사의 치료는 긍휼과 자비를 따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심판관으로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더라면 모두 비난받고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받고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의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주시고 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의사이신 그분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함에 눈멀어 그들이 병들어 치료가 필요한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 5장 36절부터 39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비유를 들어 계속하여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멸시받는 자들을 새 옷으로 덮고 새 포도주로 채우기 위해 계심을 암시합니다. 이 새 옷은 밖으로 우리를 덮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새 포도주는 안으로 우리를 채우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로 덮으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신성한 존재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도 우리는 사람 구주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표현된 신성한 속성들을 봅니다. 그분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로 사역하셨습니다.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들을 깨뜨리심. 6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들을 깨뜨리시는 두 사례를 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만족과 자유를 위해 이를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들은 구약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종교가들은 이 규정들을 오용하여 잘못 변형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사람 구주로 오셨을 때 잘못 변형된 규정들을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관심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분은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깨뜨리신 첫 사례가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의로운 바리새인들의 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관한 그들의 빈약한 지식에 따라 그들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관심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을 관심했습니다. 반대로 사람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만족을 관심하셨습니다. 6장 5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인자이신 그분은 바로 안식일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이 안식일에 관하여 정하신 것을 바꿀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 주님께서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리신 둘째 사례는 6장 6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동정을 베풀어 손 마른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동정과 치료하시는 능력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인간적인 미덕의 융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이 두 예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만족과 자유를 위하여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들을 깨뜨리셨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서 그분은 그 제자들의 만족을 관심하셨습니다. 6장 6절부터 11절에서 그분은 손 마른 사람의 자유를 관심하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묘사. 5장 1절부터 6장 11절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을 포함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타락한 사람은 일에 빠져 있고 문둥병자이고 중풍병자이고 멸시받으며 노예 상태 아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그의 직업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나와 그의 문둥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중풍병을 치료받고 멸시받는 상태로부터 높임을 얻으며 배고픔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이끌림을 받아 나왔으며 깨끗해 되었으며 치료되었으며 높여졌으며 만족을 얻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 있는 사람 구주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추구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